세상을 향해 나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결론적인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때 당시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 기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질 각오와 희생을 확인시키고 있는 그런 감이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들어선 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사안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증거되었던 1세기에 박해의 때는 물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빛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박해는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미리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닥칠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준비되고 훈련한 군사들이 전쟁을 감당하듯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내보내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와 험난한 그들의 사역에 제자들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10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호련히 임하는 어려움은 감당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런 역사는 수없이 세월의 구비구비에 있어 왔던 사실을 성경에서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역사 속의 비극을 누가는 17장 27절에 29절에 그렇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백성되고 일꾼된 자들에게 닥칠 박해와 환난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위락 시설로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로마 귀족들 사이에 가장 인기 높은 휴양 도시였던 폼페이는 AD 79년 8월에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2만여 명의 주민이 함께 화산재에 묻혀서 마치 이집트의 미라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면서도 그때까지도 폼페이의 시민들은 너무나 무사안일했던 것들을 우리는 역시 경계로서 듣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준비된 자세는 핍박과 박해는 물론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경계에도 필요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의 경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메시지는 위기나 어려움을 준비시키기보다는 평안에 대한 약속에 치중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둠의 역사와 싸움은 숙명적이라는 데서 늘 군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말씀도 지나칠 수 없는 귀중한 경계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고 같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그리스도인, 연달한 주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입장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일지라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와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에 연단된 사람들은 고난조차도 열매로 결실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부분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인데요.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있는 인간을 화해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인류에 주신 복음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선언을 하고요.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인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화평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은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화평은 죄와 타협하는 화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화평은 죄와 어울리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화평은 죄를 거부하고 빛으로 돌아서는 빛과의 화해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비로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화해의 복음이지만 그것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진리편에 속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잘라내고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는 칼질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자신의 무사 안일 하려는 유혹과 게으름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말씀의 칼질이 반드시 필요한 단절의 역사도 감수해야 하는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때로는 넘어지게 하려는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단절해야 하는 아픔이 진리와 화해의 길입니다. 칼날같이 날카롭게 어둠을 단절하는 것도 역시 복음의 한 단면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조차도 나누는 역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많은 신앙의 고백들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이 불신자들로부터 대단히 항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곧 나눔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순서는 가까울 수 있는 관계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그게 첫째고요.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아들과 그 아버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딸이 어미와, 그보다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미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불신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흔한 자연적인 불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쟁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가까운 것은 먼저 자신과의 전쟁이고 싸움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은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나눠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별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뒤에 연이어 말하고 있지만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에게 가치를 주는 것들이 원수가 되어야 할 때가 분명히 복음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플지라도 죄와는 철저하게 갈라서야 진리와 비로소 화해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521장이 바로 그런 찬송이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에 반항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립니다.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의 사랑하고 하지 않고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병행되는 성경들에서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여기 첨가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집이나 전토, 즉 재산을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서는 처, 즉 아내, 그 다음에 자매 이런 것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관계까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식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행여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관계는 아닌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아비나 어미 또는 아들이나 딸에 대한 사랑과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필로스 히랍으로 그리고 아가페라는 차이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의 조반을 지어 먹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위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말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달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때로 절대적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즉 주님을 아가페하기 위해서 육적인 사랑 필로스를 포기할 때 모두가 지켜줄 수 있지만 육적이고 혈연적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모두를 다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로 가져야만 합니다. 현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육적인 사랑을 잃을 때 오히려 영혼의 사랑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영혼에까지 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비일비재하게 신랑 홍길동 군은 신부 갑순이 양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이런 맹세를 시키면 또 기분 좋다고 예 한다고요. 그래 놓고도 그것이 평생을 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영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불신의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서도 먼 곳에서부터 자신으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아비나 어미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무가 강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자식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욕을 드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계명도 결국 변경해서 이행하지 않으므로 책망받았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자연적인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혈육의 육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에서 근본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도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가장 세상적인 사람일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해 그렇게 말했다가도 사실에 있어서 위기가 닥치면 쉽게 목숨만 살려주이소 그렇게 애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에 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목숨을 지키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이기심은 부모도 자식도 가족도 자기 살기 위해서 헌신작처럼 버리고 죽이고 팔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은 인간적인 사람들의 자식 사랑을 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그보다 사랑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를 보면 오늘의 말씀이 더욱 두렵기까지 합니다. 별별 일을 다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공부시키려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등한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에 아까운 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서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 신앙의 사람들조차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대개 자신의 인생에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가 신앙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이나 불이익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불이익을 당했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던 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도 별로 기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재의 신앙의 모습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에서도 취업에서도 믿음은 너무나 쉽게 포기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을 헌신착처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설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미 목숨을 잃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이득 앞에 너무나 자주자주 되살아나는 자신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사도의 고백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대상보다 자신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366장 3절을 보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시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현실적으로 접대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권과 안락을 주님 때문에 포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그렇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약속이 사실은 사역자들에게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어려운 사람에게 하십시오. 저에게 하지 않는 대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손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대접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상을 약속받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늘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선자의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그 선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바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귀한 믿음으로 접대하고 환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3절 35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과 어둠의 선택에 대해서도 분명한 각오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포기할 거라면 애당초부터 시작하지 말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1만으로 오는 2만의 적을 이길 수 있는가 계산해 보고 만약에 이길 수 없다고 하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든가 돈으로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부끄러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은 만 못하다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 경계로 주면서 믿음으로 나섰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평화로 가려고 하는 세상의 화해와는 전혀 다른 빛 속에서의 화해를 강조하시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구별의 역사, 나눔의 역사입니다. 어둠과 빛의 나눔이요, 죄와 의의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편에 갈라서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지상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철령 가족이 되고 자식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지라도 아니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명예가 될지라도 사업이 될지라도 나눠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칼처럼 냉정하게 나눠줄 수 있고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핍박이 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너가 만약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예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원치 않습니다. 첫째 자리를 주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아내, 사업, 어떤 것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사랑하는 자를 용납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 우주를 가진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작은 사랑에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냉수한 그릇의 대접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만큼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에서도 보상받게 해주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약속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